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SBS 낮종합 뉴스입니다. 타이완에서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5년 만에 최대 강진으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97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당사자들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은 전국 55개 지역구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권 지도부는 일제히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상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타이완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97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란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8분 타이완 동부 화렌에서 남동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4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 건물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한 진동에 곳곳에서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97명이 다친 걸로 집계했습니다. 첫 지진 발생 이후 규모 6 안팎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지진은 지난 1999년 9월 중부 난터우에서 발생한 규모 7.3 강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진의 여파로 한때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에 내려졌던 쓰나미주의보는 현재 모두 해제됐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이어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전공의 협의회나 의사협회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있다며 대통령이 집단행동의 당사자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그제 대국민 담화의 핵심이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것이며 그래서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메시지에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전공의를 만나달라고 호소하고 전공의 대표에겐 대통령 초대 조건 없이 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틀째 반응을 내지 않고 있고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박단 위원장과 입장을 같이 가고 있다면서도 일단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계 외에 소비자와 환자 추천 등을 받아 위원들을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비상진료대책의 하나로 비대면 진료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보위 파견 등으로 지역 보건기관에 의료공백이 생길 것을 대비해 오늘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충북 등지를 찾아 후보자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전국 55개 지역구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사전 투표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 취임한 지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오늘 첫 유세 일정으로 충북 충주를 방문한 한 위원장은 녹록치 않은 총선 판세부터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의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격전지가 많이 생겨 대패했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헌 저지선인 백성마저 얻지 못한다면 헌정질서가 위태로워질 거라면서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도 직격했는데 논란이 터져도 선거일까지 버티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76주기 추념식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위성정당인 국민의힘의 인류한 선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유세 일정으로 제주를 찾지 못한 한 위원장은 송구하다며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야권 정당들 지도부는 일제히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정 대화를 촉구하며 의료계 현장 복귀를 요청했고 서울 한강벨트를 겨냥한 올림픽대로 지화화 공약도 내놨습니다. 정방석 기자입니다.
제주 4.3 76주기를 맞아 야권 정당 지도부는 제주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과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모두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억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언젠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오후에는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며 후보자 유세 지원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은 61.8%를 기록한 것에 반색하며 총선 투표율 71.3%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의정대화를 촉구하며 의료계에 당장 현장에 복귀하라고 요청했고 총선 직후 국회 보건의료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 한강벨트를 겨냥한 올림픽대로 전국안 지화화 공약도 내놨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계와 정책협약을 맺고 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소멸 대응정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2배 확대, 4대 권역 메가시티 추진, 사법기관 지방이전을 공약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금감원 검사 인력 5명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현장에 나가 양 후보 대출 관련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해 총선 전 중간 검사 결과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가 성공함으로써 다양한 사거리에 모든 미사일들을 고체 연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어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 16 나형의 첫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발사된 미사일은 평양시 교외의 군부대 훈련장에서 발사됐으며 1차 정점고도 101.1km, 2차 정점고도 72.3km로 비행해 사거리 1000km 개선의 동해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가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000km 안으로 국한시키고 2단계 로켓의 시동 지연 방식 등을 통해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시험 발사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중거리 미사일에서도 고체 연료 기반으로 유도 능력을 갖추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김정은은 이번 발사가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제고에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특대사변이라고 의의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아침 6시 53분쯤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미중 정상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후 넉 달여 만에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이 양국 간 안보와 경제 문제가 함께 한반도 문제도 논의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은 1시간 45분 동안 나눈 통화에서 양자 관계는 물론 국제 문제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감시를 맡고 있던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는 등 악조건 하에서도 북한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 속에 계속되고 있는 북한 도발을 염두에 둔 듯 중국이 북핵 억제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구체적 언급 없이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양자 관계에 대해선 안정적 유지의 뜻을 같이 하면서도 쟁점을 놓고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통제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타이완 문제가 양국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 통화는 지난해 11월 대면 정상회담 후 넉 달여 만입니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긴 했지만 연말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경제가 급한 시진핑 주석이 갈등 관리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4년 전 한국에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늘 중국으로 떠납니다. 푸바오를 돌봐온 강철원 사육사는 어제 갑작스러운 모친상을 당했지만 푸바오의 적응을 위해서 예정대로 중국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귀여운 외모에 장난꾸러기 같은 행동으로 코로나19에 지친 이들에게 큰 위안을 선사해온 푸바오가 오늘 오후 한국을 떠납니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의 푸바오는 지난 2020년 7월 한국으로 임대된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간 550만 명의 관람객을 만나온 푸바오는 만 4살이 되기 전 짝을 찾아 중국으로 가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태어난 지 1354일 만에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푸바오를 태어날 때부터 돌봐온 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는 어제 갑작스러운 모친상을 당했지만 푸바오의 심리 안정과 적응을 위해 예정대로 중국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푸바오는 반도체 수송에 쓰이는 무진동 차량을 통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 전 세계로 중국에 도착한 뒤엔 중국 쓰촨성에 위치한 자이언트 판다 보전연구센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트리키의 이스탄불에서 큰 불이 나 지금까지 29명이 숨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온 유명한 유흥업소의 불길이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유흥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 2일 낮 12시 47분쯤. 이스탄불 베식타시 가에르테페 지역의 한 16층 건물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금세 유흥업소가 있는 지하 1층과 2층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당시 1층에선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소방차 31대와 소방대원 86명을 투입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지금까지 화재 사망자는 최소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폭발 등 테러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건물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속출한 지하클럽은 1987년에 처음 허가를 받아 40년 가까이 영업해온 업소로 알려졌습니다. 일마즈 춘즈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이스탄불 검찰청에서 검사 3명을 배정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공사 현장 책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보석 석방이 불허되자 재판 거부와 단식 돌입을 선언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 심리로 열린 재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힌 송 대표는 오늘 재판 시작 직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을 폭행하고 갑질과 성희롱 등을 일삼아온 의혹을 받는 남해축협 조합장 6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전주 진주지원은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남해축협 직원들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A씨가 수년간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고 폭행과 욕설, 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습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와 농협중앙회 감사국 등의 조사를 받았는데 성희롱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에서 12월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전국 성인용품점에 공급한 무허가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정품 치료제도 해외에 수출할 것처럼 확보해서 국내에 불법으로 판매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 중 A씨 등 유통업자 8명은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3,088회에 걸쳐서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정품과 가품 등을 팔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합니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흐리기만 하지만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전남과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에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남해안에는 5에서 최고 30mm, 제주는 최고 40mm 정도 내리겠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며 요란할 때도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제주 산지와 전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대구 1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호남과 충남에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모레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0.27포인트 내린 2,722.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6,835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6,210억 원, 외국인은 732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38포인트 내린 882.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도, 습도는 45%입니다. 네, SBS 낮종합뉴스 진행의 박광범이었습니다.